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낙담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괴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어려움을 분명하게 느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나가야 하는가라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고 이겨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는 다양하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신지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기를 혼돈과 분열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복음 사역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성도의 성숙한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재앙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상관없는 이단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이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된 것은 분명히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온 세상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판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단지 나만 어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성숙하고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 후에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논과 토론을 한 후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의 결론이면서 부록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라는 것을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이미 뻔하게 다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아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 어려움을 호소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알리고 교회에 그것을 해결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것을 우리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이 결정을 알려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은 이 편지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온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편지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를 향한 존경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의 태도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의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라고 불릴 만한 모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였는데, 그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들을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계속 말할 때에,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그 완고한 태도가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 완고한 생각들은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즉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자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압박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참 교회 안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비록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의 확고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려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항의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권위와 사도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교회의 권위에 항의하고 불순종하고 직분자들보다 자신이 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미디어가 발달한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송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것을 들으면서 수많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이 듣고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서 교만하게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우신 그 직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교회의 이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저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세자들에게도 올바른 순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영혼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겸손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며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주장을 하면서 권위를 회방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데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악한 말로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라와 그 자손들은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악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이 뭘 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결정을 회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을 알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방인을 향한 최고의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임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 비교한다면 그들은 사실 아주 보잘것없는 무리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배웠던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 하거나 또한 교만한 말로 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아주 친절한 말로 그들의 결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미 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도의 거룩한 삶을 실천할 것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재치있고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는 편지를 보내기로 하는데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읽어줄 예루살렘 교회의 대리자로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결정을 가장 겸손하게 친절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 권위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또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에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느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방인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23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문안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게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인사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들과 다르거나 그들은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가진 마음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가진 마음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기 때문에 더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함량이 미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과 교회는 이 편지에서 이방에 있는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형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이 편지에서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그들의 권위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을 고초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위로하고 그들의 결정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단순히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사로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편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와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지 여러분,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절과 배려의 태도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권위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권위자들이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고, 사도들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자들이 되었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주님께 높임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이것을 배운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을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는 그들의 태도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도들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는 자기가 뭐 좀 아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핀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참된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편지에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특별한 금지 조항을 말해주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특별한 금지 조항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빠지기 쉬운 죄들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죄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이 구약의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들의 살고 있는 도시 자체가 항상 이방 제단에 들여진 그 고기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인 자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할 때에 언제나 이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문화는 이 고기를 빚져 먹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끄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피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목매어 죽이기도 하였고 그들의 삶은 음행하는 것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부도덕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방 문화 속에서 살지만 그들도 성경이 말하는 바 자신들의 영혼의 이 성결함을 위해서 이 도덕적인 순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만의 특별히 지켜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이런 죄가 우리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피를 먹는다든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우상을 가까이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친구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즐기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누구나 이 음란한 행위들을 보고 즐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지의 내용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내린 결정으로서 모든 이방인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려와 친절이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서로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편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편지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이 편지를 받고 그들은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거짓 가르침 가운데 미혹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영혼과 양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멀리서 전해진 소식을 인하여 영적인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 교회의 서신을 쓸 때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영광스러움을 그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 가져다 준 이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것을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 가운데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져다 준 이 하나됨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바울과 실라의 위로와 권면으로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와 실라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서 편지를 읽어주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32절 말씀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고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로 인정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굳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저기 멀리 미국에서 온 어떤 한 사역자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사역자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에서 형제들에게 예언의 은사와 영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안디옥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청하였을 때에 그들이 보여준 겸손을 배워야 되겠고 또 그들이 확인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태도와 역할과 하나됨을 경험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 신사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